네,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수요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아멘. 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으로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홀로 예수 이름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우리가 여태까지 무심코 동방박사,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그래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었는데, 물론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네, 어쨌든 예, 저는 그냥 무심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까 해봤을 때, 그 오늘 말씀 같이 그들이 드린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 때문에 은연중에 이렇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추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예, 동방박사는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런데 셋일지 아니면 그 셋 이상일지, 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께 경비하려고 별을 보고 왔다라는 그 부분,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들이 멀리서 와서 바로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표시가 돼 있으라고 생각되지만, 예, 색깔 있는 펜으로 마태오 2장 11절에 오늘 본문 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라는 부분에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집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그 여기서는 아기와 모친 마리아라고 둘만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아버지 요셉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꼭 집어서 누구께 경배를 드립니까? 바로 아기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아기께 바로 세 가지 자신들이 준비해 온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탄절 거룩한 탄생일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느 단체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마리아에도 어떻게 보면은 섬기는 대상으로, 기도를 받는 대상으로 생각해서 마리아를 찬양하기도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네, 마리아를 바라보기도 하고, 네, 그런 것이 그런 단체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명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이 11절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같이 있었지만,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바로 아기께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 그리고 아기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여 주목하고 명심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시편 76편 1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76편 11절입니다. 시편 76편 11절. 구약성경 8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6페이지 시편 76편 11절입니다. 시편 76편 11절 말씀, 구약성경 856페이지입니다. 다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들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도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해야 될 부분이 나왔죠.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이 부분에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으니까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거 마땅히 우리 모두가 다 행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여기서 경외할 이는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경외를 받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누구께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네, 마구간이지만 그 마구간이 누운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시길래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그렇게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그 말씀을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뭐 한번 시편 말씀을 피셨으니까 시편 147편 1절 이하 3절도 예수님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 이하 3절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만 읽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인데 핵심적인 부분이 1절 이하 3절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 이하 3절입니다. 다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서도 마땅하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 뒤에 넘기셔서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2절이요.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5절입니다. 그것들이 색깔 있는 펜으로 5절을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이요.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모든 사람이란 얘기겠죠. 13절입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표시하셔야 되겠죠.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홀로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만물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20장에서 그 10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기억하시죠? 네, 그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 6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 6절에 뭐 10계명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잠깐 다시 한번 확인차 예수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외에는, 그러니까는 나 외라니까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나 외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그 둘째 되는 계명도 바로 첫째 되는 계명과 같은 맥락의 말씀 계명이시죠. 가르침이십니다. 지키라 명령하신 명령이십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하늘, 땅, 땅 아래 그냥 모든 걸 통틀어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네,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둘째 되는 계명도 바로 아까 첫째 되는 계명과 같이 나 외에 다른 것, 그 어떤 것에게도 엎드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엎드려 절을 받으실 대상, 경배를 받으실 대상,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대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에 절하고 다른 걸 섬기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라는 눈높이 교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줄 아는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눈높이로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확실하게 설명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기 말씀같이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시겠다. 그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오직 나만 나에게만 경배하고 나만 나에게만 절하고 나만 찬양하고 경외해야 한다면 그러면 그런 자들은 1,000대까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시편 76편 11절에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 마땅히 경외할 이 경외할 이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겠죠.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될 왜냐하면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이 오직 홀로 받으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자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402페이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404페이지입니다. 아 403페이지입니다. 네 이렇게 걸쳐있네요. 40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404페이지가 맞는 것 같아요. 신약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다함께 예수를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여기서 또 24장로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면류관을 벗어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앉으신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마땅하십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 찾아봤던 말씀과 동일하죠. 그러면서 그 시편 말씀과 시편 147편, 148편에 읽으셨던 것처럼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다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시기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마땅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24장로들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의 면류관을 그분에게 드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이 바로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홀로 대상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그 뒷장에 5장에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네, 색깔 있는 펜을 딱 들으시고 읽으셔야 되겠죠. 표시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완전 밑줄 짜 형광 앞에 짝이겠죠? 누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네, 앞서서 지금 우리는 구약에서는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대상이시다. 이렇게 홀로라고 말씀하셨고, 마땅히 그분이 경외할 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 이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외에는 다른 얘기 엎드려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이게 엄금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신의 면류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영광과, 정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니까 문제가 없죠. 뭐 문제라기보다 그냥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구절에서도 그렇게 밝히시는데, 지금 읽으셨던 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완전 꼭 집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세요.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참 안타까운 것은 원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헤롯 대왕에게, 헤롯 왕에게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그냥 미가서 선지자의 글을 줄줄줄줄 암기하고 그것을 헤롯 왕에게 얘기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기한테 경배를 드릴 때, 아기 탄생 때 아무도 그 옆에 없습니다. 그 멀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리고 한밤에 양떼를 지켰던 그 목자들, 그들이 와서 바로 아기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아기가 도대체 누구길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 아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그 아기가 바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는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에 새기시는, 믿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네, 핵심이 되는 구절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89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네, 11절은 색깔 있는 펜, 형광펜짝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에서는 주면은 누굽니까? 네, 주 여호와시죠. 네, 복음을 통해서는 이제 바로 그 주 여호와가 주 예수이심을 이미 예수님 탄생 때부터 이미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음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입술로 그냥 주님이여 주여 주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로마서 10장에서의 주로 시인하라는 말씀 바로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주 예수이신 것을 바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나사렛에서 자라시니 그가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절인데 이제 좀 건너뛰어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네, 이 부분도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동방박사들이 동방으로 어떤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바로 아기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목자들의 목적 한밤에 양떼를 지킨 목자들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주가 탄생하신 걸 알리고 그들이 빨리 가서 보고자 했던 그 목적이 바로 누굽니까? 여기서도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있었지만 바로 그들은 자기들에게 얘기한 그 대상은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닙니다. 바로 이 아기,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 이 아기. 그 아기 때문에 간 것이죠. 이 아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고하니까 그러니까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기이 여겼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아, 왜 이들이 이 아기에게 이렇게 행했는지를 마음에 지키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앞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그 들은 내용이 누가복음 1장, 네, 그 앞장이니까 넘기셔서 앞장으로 가셔서 1장 31절부터 3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입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미 마리아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실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더 자신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 아기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주 하나님이신 것을 마리아는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네, 와서,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밤밤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들려주신 그 놀라운 말씀, 바로 이 아기가 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을 때, 얼마나 놀라면서도 참 놀랐겠죠. 자신을 통해서 낳았지만 일어나 아는 거죠. 처녀가 잉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것은 진짜 적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겠고 예, 당연히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마리아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알고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는 이유죠.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역사하셨던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경배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네, 홀로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요셉이나 마리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네, 엎드려 절을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하고 경배를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당연히 기도를 받을 대상도 되지 못하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기에 찬송과 영광과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요한복음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4장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시인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믿으면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께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까 십계명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니까 나에게만 엎드려 경배하고 나에게만 절하라고 말씀을 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주 여호와와 주 예수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을 오늘날까지도 유태인들이라고 하죠. 오늘날에는 그 유태인들,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 여호와를 시인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꼭 뭐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시인되어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아직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께 그 기도를 드리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예수님 읽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던 대로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바꾸십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까 십계명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저희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내가 그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이에게 절하고 다른 이에게 섬기며 다른 일을 섬기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해라 여호와 이름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게 이제는 합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이런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다른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할 수밖에 없죠. 오직 기도를 받으실 대상,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대상, 오직 홀로 예수 이름 한 이름뿐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해나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심령 한심령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성탄절을 통해서는 오직 홀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이 아기께라고 꼭 집어서 그 대상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게 예수님만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그 날이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예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이번 2021년에도 변함없이 네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 오늘 본문으로 다시 마태복음 2장 11절로 돌아가서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황금과 유황과 이 몰약은 바로 예수님이 이 아기 태어나신 이 아기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사실지를 우리에게 이미 앞서서 증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해석과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으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그 기준점이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셨고 바로 그것을 저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네.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과 통틀어서 다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이라 말씀은 거룩한 경은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당시는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실 그 복음의 말씀들 또한 통칭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66권의 이 말씀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임을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확실히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성경은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기록한 것으로라는 그 기준점을 두면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악에게 드렸을 때 바로 이 예물들이, 이 예물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성경에서 여러분들 황금은 어떤 때 쓰여졌는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네,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구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쓰여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 때 여러분들 백향목으로 그 조각목을 만들고 그 조각목 그대로 쓰지 않았죠? 그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어 사용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신성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금은 그 신성을 뜻하고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왕권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황금의 예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과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증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서 이미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 이하 7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 7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고 육으로 태어나시지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기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지만 그러나 이 예수, 아기는 바로 신성 하나님이시고 왕이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우리 모두의 왕이신 것을 그 황금의 그 예물을 통해서 증거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 드렸던 유황을 통해서 유황이라는 것은 레위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흠향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그 제물임을 하나님께 받드려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아기가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은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유향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한 것이라고 우리는 통틀어서 미루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물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향에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어린 양.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실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화목제물이 되실 것을 유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드렸던 그 몰약이라는 것은 방부제로 쓰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후에 바로 그가 준비해온 그 준비물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요한복 19장 그렇게 39절에 기록된 이유도 몰약을 갖고 온 이유도 바로 몰약이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시체에다가 그 몰약을 바른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몰약은 썩지 않은 방부제 역할, 곧 썩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은 영원한 분,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알려주시는 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처음으로 강림하여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각 나라 방언으로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 32절인데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 32절에서 그들이 증거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 유대인들이 제일 그 선망하는 그 대상 다윗왕 그 다윗왕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 묘가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다윗은 죽은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기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그래서 시편에 미리 그걸 미리 봤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시편에 기록한 내용은 자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죽어서 지금 그 묘가 다윗의 묘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가 시편에 기록한 말이 바로 훗날에 오실 한 사람을 증거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면서 32절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 꼭 찝습니다. 한 사람을 누굴 찝냐면 이 예수를 바로 다윗이 시편에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는 그 찬양의 말씀을 했는데 그 썩음을 당치 않는 것이 다윗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순절날 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각 나라 방언으로 밝히시는데 그 다윗이 미리 보고 얘기한 썩음을 당치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이것을 이 자리에 없었던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택함을 받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었을 때 각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훗날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이하 3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이하 37절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그러나 37절에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다윗과 예수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구분지어 얘기합니다. 다윗은 잠들어서 썩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썩지 아니하신 예수님,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그 제사장의 직분도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의 아기께 드린 그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의 전생애를 우리가 그 예물을 통해서도 미루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마구간에 태어나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과 그리고 유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실 것과 그리고 바로 몰약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분이심을 바로 그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 증거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공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예수 이름만 영광과 존귀 그리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될 대상,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될 대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예수님 한 분인 것을 말씀으로 확실히 증거해 알려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우리의 상처를 싸미워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는 존재하지 않냐고, 다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냐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만 존재하며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 구원의 이름이 되십니다. 진실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오직 이제 우리 한신령 한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만 예수 이름만 높이고 예수 이름의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정말 마땅히 행해드려야 될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2021년 성탄절을 통해서도 예수님 홀로 예수 이름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예수님 홀로 예수님으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말해내리나 다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살아가시는 행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